아름다운 미녀 앤과 사랑에 빠져 어떻게든 그녀를 손해주기 위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간 킹콩. 결국 그는 죽고 마는데요. 그러자 영화 제작자 칼 데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수를 죽인 건 비행기가 아니었어. 미녀였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33년에 개봉한 메리안 C. 쿠퍼와 에르네스트 B. 쇼드삭 감독의 할리우드 흑백 영화 킹콩입니다. 1933년 3월 2일 미국 뉴욕에서 개봉한 영화 킹콩은 당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고릴라가 뉴욕시를 덮쳐 지하철을 부서뜨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은 이 영화를 할리우드 영화 사상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남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930년대 특수 효과를 이용한 영화가 등장했다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는 영화 킹콩, 페이 레이, 로버트 암스트롱, 브루스 카보티가 주연으로 출연했는데요. 영화 킹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화 제작자 칼 데넴은 새로운 영화를 찍기 위해 열대섬 해골섬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섬에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생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여배우 앤을 자신들이 신으로 모시는 거대 고릴라 콩에게 제물로 바치지만 콩은 앤을 마음에 들어하죠. 그리고 앤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는데요. 칼과 선원들은 앤을 구출하러 섬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콩을 마취시켜 포획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결국 사람들의 탐욕으로 콩은 생포당해 뉴욕으로 끌려갑니다. 콩은 킹콩이라는 이름을 붙여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되죠. 하지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자극하고 킹콩은 탈출하기 위해 앤을 데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올라가는데 비행기들이 킹콩에게 사격하고 킹콩은 대항하지만 앤이 다칠까봐 결국 킹콩은 스스로 죽는 걸 택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킹콩 중에서 메인 타이틀곡, 주제곡이었죠. 영화 킹콩 이후 숱한 아류작들이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무장한 채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33년에 나온 괴수 영화의 원조인 이 영화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고 능수능란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영화 킹콩은 코난 도일의 잃어버린 세계 설정에 기반을 둔 가장 오래된 괴수 영화 중 하나로 엄밀히 말하면 1925년에 나온 영화판, 잃어버린 세계의 리메이크 격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인 메리안 씨 쿠퍼는 고릴라 영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망해가는 회사인 RKO 라디오 픽처스에서 기용한 데이비드 오. 셀지닉 프로듀서가 쿠퍼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들은 각본을 쓰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던 중 무산된 공룡 영화에서 만들어놓고는 쓰지 못한 공룡 모형들을 씁니다. 그렇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특수 촬영과 괴물 킹콩의 표현에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남아있게 됐죠. 이 영화에 나오는 특수 효과는 시대를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개봉 당시 세계를 놀라게 한 높이 약 7m의 킹콩 모형이나 사람의 작은 모형을 사용한 특수 촬영은 지금 봐도 경이적이라고 하죠. 쿠퍼 감독과 에르네스트 쇼드삭 감독은 극중 전투기 조종사와 사수 역으로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1차 대전 당시 실제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때 당시의 대사들도 함께 생생히 들을 수 있는데요. 영화 킹콩 중에서 맥스 스타이너의 A Bride for a Kong, 콩을 위한 신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오타네이 꽁 오타라베 라먹 꽁 워사바 사나마카 오타라베 라먹 꽁
최초의 킹콩 영화가 만들어진 건 1933년도인데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시대가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고 컬러 영화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킹콩과 같은 대형 괴수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꽤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킹콩이 최초의 괴수 영화는 아닙니다. 무성 영화 시대인 1920년대에 이미 잃어버린 세계라는 공룡이 여러 마리 등장하는 영화가 있었죠. 하지만 1933년도라는 시대에 킹콩이 만들어졌고 여러 마리의 공룡과 킹콩의 모험을 다루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로 평가받았죠. 킹콩의 주인공은 털 가죽과 점토로 뒤덮인 철골 인형을 영상 위에서 날뛰는 거대 고릴라로 재탄생시킨 시각효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1925년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을 각색한 잃어버린 세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윌리스 오브라이언의 솜씨라고 합니다. 시각효과의 역사에 있어서 킹콩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화인데요. 킹콩이야말로 시각효과가 이야기를 이끌어간 거의 최초의 영화이자 동시에 그것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구현된 영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콩이 좋아하게 된 여배우 앤 데로우는 페이 레이가 연기했는데요. 영화 속 괴수를 처음으로 상대한 여배우이기도 하죠. 2005년 피터 잭슨 감독이 연출한 킹콩에 카메오 출연을 요청받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004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킹콩 중에서 콩 인 뉴욕, 뉴욕에 있는 콩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한국에서 But now he comes to civilization, merely a captive, a show to gratify your curiosity. Ladies and gentlemen, look at Kong, the eighth wonder of the world. And now before I tell you the full story of our voyage, I'm going to ask the gentlemen of the press to come forward so that the audience may have the privilege of seeing them take the first photographs of Kong and his captors.
영화 킹콩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등장하는데요. 킹콩 영화가 1933년 개봉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든 게 1931년이라고 합니다. 블록버스터 영화임을 보여주려고 당시 가장 주목받던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뉴욕시의 핵심 맨해튼은 육중한 빌딩도 견고하게 지탱될 수 있는 튼튼한 편암, 안반층 위에 수많은 빌딩과 건물들이 건축이 됐습니다. 1934년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모여있는 도시가 됐는데요. 그럼 뉴욕의 기념비적인 고층 건축물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에 위치한 웅장한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19세기 초 뉴욕은 대략 5층 높이의 건물이 질서 정연하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가장 높은 건물은 첨탑 높이가 86m에 달하는 트리니티 교회였지만 점차 100m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마천루 중에 하나이면서 뉴욕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정수, 플랫 아이언 빌딩입니다. 1902년 완공된 이 건물은 브로드웨이와 5번가에 걸쳐 있는데요. 높이 93m, 22층 건물로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 기록을 세운 적은 없지만 뉴욕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생김새가 다리미 모양을 닮았다 하면서 플랫 아이언 빌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독특한 모양으로 인해 플랫 아이언 빌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힌 빌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은 크라이슬러 빌딩입니다. 크라이슬러 빌딩은 독특한 아치형 창문이 특징입니다. 이 빌딩은 맨인블랙 3, 스파이더맨, 아마겟돈과 같은 할리우드 대작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90년 동안 뉴욕 스카이라인을 얘기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빌딩이라고 하네요.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킹콩 중에서 Death of King Kong, 킹콩의 죽음. 함께 듣고 오시죠.
Attention all stations. Kong is climbing the Empire State Building. He is still carrying Ann Darrow. That is all.
That licks us. There's one thing we haven't thought of.
What?
Airplanes. If he should put Ann down, and they can fly close enough to pick him off without hitting her,
you're right. Plane. Paul Appeal.
Oh boy, what a story.
Martin, let's get a front line.
Denham.
Carl Denham.
Denham? Oh, that's the man that captured the monster.
Well, Denham, the airplane's got him.
Oh, no. It wasn't the airplanes. It was Beauty killed the beast.
영화 킹콩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67만 5천 달러로 제작해 530만 달러를 거둬들이면서 그럭저럭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후속편도 나왔고 여러 번 리메이크 되기도 했죠. 이 영화의 촬영에 쓰인 세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촬영할 때 새로운 세트를 짓기 위해 불태우면서 애틀랜타가 불타는 장면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2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1933년 공개된 킹콩은 작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유명인사로 만들었습니다. 1991년에는 미국 국회 도서관의 영구 보존 문화재로 지정됐고요. 1998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가 뽑은 역대 최고의 미국 영화 100편에 선정되는 등 킹콩은 7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한 시절을 풍미한 영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화 킹콩의 음악은 카사블랑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300여 편을 작곡하면서 영화음악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맥스 스타이너가 작곡했습니다. 오스트리아빈의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스타이너는 12세 때 첫 가벼운 소재와 행복한 결말로 된 음악극이죠. 희가극을 지휘하기도 한 음악 영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킹콩 중에서 The Forgotten Island 1, 잊혀진 섬 1편 함께 듣고 오시죠.영화 킹콩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괴수 작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수작이다. 할리우드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고전이다. 그때 당시에 특수 효과를 보는 재미가 있다. 물론 영화로도 충분히 재밌다. 1933년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다. 평생 잊지 못할 영화였다. 괴수물 공상 영화의 효시였다. 여주인공 페이레이가 예쁘고 귀여웠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킹콩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할리우드 리포터는 페이 레이는 카메라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이번 작품에서는 연기를 참 잘했다라고 호평했고요. 타임 매거진 평론가는 콩에 대한 묘사는 무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콩은 너무 커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큰 덩치가 그의 행동을 재미있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킹콩 중에서 정글 댄스, 정글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킹콩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마지막에 킹콩이 죽고 나서 영화 제작자 칼 데넴이 죽은 킹콩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가 아니었어. 미녀였어. 야수를 죽인 건. 이 대사는 미국 프리미어즈 선정 영화 명대사 100위 중에 85위에 선정됐다고 하죠. 영화 킹콩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킹콩보다 더 거대한 육식성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가 나무 위에 있던 앤을 잡아먹으려고 다가가지만 앤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킹콩하고 대결합니다. 결국 킹콩이 승리하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죽게 되죠. 이 장면은 명장면으로 손꼽히면서 킹콩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되게 만든 장면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킹콩이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자신을 공격하는 비행기와 싸우는 장면은 매우 유명하죠. 당시 제작진이 선보인 애니메이션 기법과 특수 촬영 효과는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킹콩 중에서 The Bronte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모든 괴수 영화의 최고봉이며 초기 할리우드 특수 효과의 절정을 기록했다고 평가받는 대작 중의 하나죠. 영화 킹콩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킹콩 중에서 The Aeroplane, A Bride for Kong Finale, 비행기, 콩을 위한 신부, 대단원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고난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고난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난을 찾는 비관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그 고난을 다시 기회로 바꾸는 마음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이야기와 음악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 디원 워에게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디온 워익에게 1960년대는 그녀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기였잖아요. 발표하는 곡마다 미국 팝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고 또 30곡이 넘는 히트곡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 디온은 한 번도 제대로 1등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흑인 음악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두 살 아래였던 소울의 여왕으로 불리던 아레사 플랭클린에 비해서 덜한 평가를 받아왔고요. 또 대중적인 인기 면에서는 네 살 아래였던 다이애나 로스의 그늘에 가려져 왔기 때문에 그런 1등의 영광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흑인이면서도 백인 취향의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디온을 영혼 없는 소울 가수라고 폄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에 치우치지 않았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 비교적 뚜렷하게 일관된 음악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70년대에 지지부진했던 음악 활동을 청산하고 이 새로운 레코드사와 손을 잡은 뒤에 첫 성공이자 부활의 계기가 됐던 곡, 그중에서 지난주에 데자뷰라는 곡을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와 함께 또 대히트를 기록했던 노래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특히 이 두 곡은 건반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조합 속에서 이 디온의 허스키한 저음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힘이 있는 고음이 잘 어우러진 그런 곡이거든요. 중후한 백인 취향의 발라드 느낌이 묘하게 두 곡이 참 닮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이어서 그 밤은 그렇게 길지 않아 No night so long 듣고 올게요. You looked inside my fantasies and made each one come true. Something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The long and dusty road had us both crying. We used up our last joke just to try and smile again. And only now I find I know what we were learning. Though it's dark and you have traveled far, every long
...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I W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이어서 디온만의 깊은 목소리가 돋보이게 만드는 멜로디 라인이 또 인상적인 No Night So Long이었습니다. 1940년에 태어나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디온 워익. 아티스트로서의 길고 긴 음악 인생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녀는요. 이 리듬 앤 블루스, 약자로 R&B 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들을 남김으로써 이 R&B 장르의 기본을 일깨워주는 몇 안 되는 모범 답안이 아닐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음악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1963년 그녀의 가수 데뷔 첫 앨범 첫 곡으로 실렸던 여기 내가 있던 빈자리라는 제목의 This Empty Place 그리고 이후 20년이 지난 1982년 후반에 발표했던 가장 최근 히트곡이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Heartbreaker 이렇게 두 곡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신다면 디온 음악의 처음과 나중이 아 이렇게 얼마나 다르고 또 깊이가 많이 깊어졌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962년부터 1998년 사이 미국 빌보드 음악 차트에서 가장 많은 곡이 실린 여성 보컬리스트로 기록된 디온 워윅. 남은 생에도 음악과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을 응원하면서 디온 워윅의 음악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목화의 씨앗을 쉽게 분리하는 조면기, 영어로 카튼 진을 발명해 18세기 미국 면화 산업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고 부품 호환으로 기계 제작의 혁명을 가져온 일라이 휘트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면기 이야기를 해보죠. 목화를 원료로 해서 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명 씨를 밭에 심고 기르고 목화를 따고 목화의 솜에서 씨를 발라내고 씨를 뽑아내고 배를 짜는 긴 과정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일손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솜에서 씨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목화의 원산지는 인도 고원지대라고 알려져 있지만 유럽에서는 기후와 풍토가 안 맞아 목화 재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방직산업이 기계화하면서 대량의 면직물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면화를 외국에서 수입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초기 유럽에서 건너온 정착민들에 의해 남부지방에서 목화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기후가 적당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미국 목화는 질도 뛰어났습니다. 미국 정착민들에게 면화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은 좋은 돈벌이가 됐습니다. 노동력은 전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들에 의존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일일이 목화송이에서 씨를 뜯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솜 1파운드의 씨를 분리하는데 평균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속도로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라이 휘튼이라는 사람이 1793년에 목화에서 솜과 씨를 분리하는 기계, 즉 조면기, 영어로 카튼 진을 발명합니다. 카튼 진의 카튼은 솜, 진은 엔진을 말합니다. 기계는 판자와 크랭크축, 크고 작은 원통형 밀대, 그리고 벨트로 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구조였지만 이 기계는 30명 내지 50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793년 미국의 면화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1%도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1860년에는 생산량이 거의 전 세계 70%를 넘게 됐습니다. 미국 면화의 80%는 영국으로 수출됐습니다. 미국의 농장주들은 갈수록 많은 노예를 필요로 했습니다.
1800년 미국의 목화 생산에 투입된 흑인 노예는 약 70만 명이었으나 60년 후에는 그 수가 5배 반이 넘는 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때 미국 남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일라이 휘트니의 조면기 발명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라이 휘트니는 1765년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웨스트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일라이 휘트니 시니어는 농토를 많이 갖고 있는 농장주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11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기계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불과 14살 때 자신이 개발한 장치로 못을 만들어내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에 돌입했을 때라 젊은 휘트니는 못을 만들어 꽤 많이 팔 수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포착하는 센스가 있었던 그는 나중에 지팡이, 여성용 모자의 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휘트니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그의 대학 진학을 반대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휘트니는 농장에서 일을 하는 한편 학교 교사로도 일을 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갔고 1792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는 계속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학비가 모자랐습니다. 대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개인 교사 일자리를 구해 떠나게 됐습니다. 휘트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가는 배 안에서 독립전쟁의 영웅 나다니엘 그린의 미망인과 그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린 장군의 부인 캐서린은 조지아주 멀베리에 있는 자신의 대농장, 즉 플랜테이션으로 휘트니를 초청했습니다. 휘트니는 개인 교사 자리는 포기하고 조지아로 갔습니다.
18세기가 저물어갈 무렵 남부의 조지아주는 돈을 벌려는 야심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주지사 역시 휘트니와 같이 동북부에서 온 라이먼 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린 부인도 대규모 목화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린 부인은 휘트니에게 목화 씨 분리를 쉽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물었습니다. 휘트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궁리하던 중에 농장에서 고양이가 닭을 잡아먹으려는 것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고양이는 철장 안에 있는 닭을 밖으로 끌어당겼지만 닭은 못 잡고 털만 뽑아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착안한 휘트니는 약 일주일 만에 초보적인 조면기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가는 철사가 붙은 원통형 나무를 서로 엇갈려 돌리고 그 사이에 목화를 집어넣으면 철사에 의해 솜은 뜯겨지고 씨는 그 사이로 빠져나오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기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이 기계가 바로 미국 남부의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카튼 진, 즉 조면기였습니다. 휘트니는 카튼 진 특허를 추진했습니다. 미국 남부 전역의 목화 농장에서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5분의 2를 권리금으로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만들기가 쉬워 복제품이 널리 사용됐습니다. 농장들은 약간씩 변형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휘트니는 여러 해 동안 복제판 사용을 막기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18세기가 다가갈 무렵 휘트니는 적당한 가격에 사용권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트니는 법적 보호를 받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수입이 없었고 농장주들은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복제품 범람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게 되자 휘트니는 또 다른 사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환 가능 부품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미국의 총기 대량 생산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자 미국 정부는 화기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민간업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휘트니는 2년 안에 만 종의 소총을 납품하겠다고 제안해 정부 계약을 따냈습니다. 연 5천 정씩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소총은 한 기술자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거치며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 한 자루마다 각기 디자인이나 성능이 달랐습니다. 숙달된 장인을 보유한 총기 회사라도 연간 500 내지 700정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코네티커트에 공장을 차린 휘트니는 노동자들에게 각기 맡은 부품만을 반복해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량의 부품을 비숙련공이라도 조립만 하면 완제품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휘트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정부에 약속한 양의 극히 일부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약속대로 만정을 만드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휘트니는 정부로부터 만 5천 정을 더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노하우가 쌓인 휘트니는 불과 2년 동안에 주문량을 다 채워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휘트니는 현대 조립 라인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휘트니는 회사의 주택단지를 건설해 직원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청교도 신앙의 바탕을 두고 고용주와 근로자들 간의 화목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코네티컷주의 마을이 오늘날의 휘트니빌이라는 곳입니다. 휘트니는 나이 51살에 유력 집안 여성 헨리에타 에드워드와 늦깎이 결혼을 했습니다. 20살 연하의 부인은 코네티컷주 민주당 위원장의 딸이었고 예일대 총장의 큰 조카였습니다.
휘트니는 1825년 59세 생일을 넘긴 지 한 달 만에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도중에도 그는 자신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휘트니는 금면 금주 절약이라는 청교도적 사상과 가족적인 공장 시스템을 발전시킨 미국식 산업혁명의 선구자였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면화 사업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부품 호환으로 기계 제작의 혁명을 가져온 일라이 휘트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